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14개의 다리로 마라톤을 완주한다. 네, 이번 주 미국 언론들에 실린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14개의 다리, 무슨 말일까요? 마라톤 선수 7명을 말하는 걸까요? 네, 미 동북부 뉴욕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한 명이 완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마라톤의 풀코스는 42.195km잖아요. 이 코스의 반만 뛰는 거라지만 보통 사람에게도 힘든 21km 경주를 시각장애인이 달릴 수 있었던 건 14개의 다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선수 한 명과 개의 다리, 처음과 중간, 마지막 코스에 한 마리씩 안내견이 투입되어 선수를 안내한 것인데요. 시각장애인 선수가 이 대회를 완주한 사례도 처음이었고 네 발 달린 동물이 결승선을 넘은 것도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장애인 선수, 시각장애인들의 달리고 싶은 꿈을 실현해주기 위해서 2014년에 안내견 훈련 단체를 만든 본인 자신이 20여 년 전에 시각을 잃어버린 미국인 남성이더군요. 지금까지 24마리의 개가 어려운 훈련을 수료했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내견들과 여러 달 동안 달리기 연습을 했다고 말해 감동을 줬습니다. 모든 개가 뛸 수는 있지만 복잡한 마라톤 코스를 따라서 길을 잃지 않고 달리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 선수는 개와의 유대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은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감각이 상대적으로 예민하고 발달한다고 하죠. 자신의 눈과 다리가 돼줄 개들과 온전한 소통을 위해서 모든 감각과 마음을 열어 결승선을 넘은 이 남성의 행보와 성과에 미국인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The Birds가 부릅니다. Turn, turn, turn.
A time of pain, a time of war, a time of peace.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No longer recommended. 더 이상 권고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뉴욕타임스에 아스피린과 관련한 기사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스피린을 더 이상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용량 아스피린을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나이 든 사람이 심장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흔히 먹는데요. 심장병을 가지고 있거나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사람이 아니면 예방 효과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미 심장병학회와 심장협회가 권고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심장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현대의학이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 요인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덕분에 아스피린의 효과가 필요 없게 됐다고 말한 것인데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어렵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나이 든 사람의 경우 내부 출혈 가능성이 없다면 아스피린을 복용해도 된다고 심장병학회가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모든 연령에서 항혈전 요법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가이드라인 작성을 공동관장한 세계권위의 존스 홉킨스 병원 심장 전문의는 심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에 대해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면서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풍, 심근경색, 계흉수술이나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아스피린이 생명을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아벨상. 노르웨이 과학문학 아카데미는 미국의 수학자 켈런 울렌베커를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벨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 학술원에서 수여하는 수학 분야의 상인 아벨상은 오차 방정식의 불가할성을 증명한 노르웨이 수학자 아벨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2002년 1월 노르웨이 학술원에서 제정됐습니다. 노벨상에는 수학 부문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4년마다 열리는 국제수학자회의에서 2명에서 4명의 수학자에게 수여되는 필즈 메달이 수학 분야에서 최고의 상, 말하자면 수학상의 노벨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수학과 명예교수인 울렌베커는 여성으로서는 첫 아벨 수상자라고 AP통신이 전했는데요. 아벨상 위원회는 울렌베커의 연구는 수학의 지형을 극적으로 바꿨다면서 게이지 이론과 이론 물리학의 수학적 언어에 대한 연구는 입자 물리학, 일반 상대성 이론 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울렌베커의 연구는 편미분 방정식뿐 아니라 물리학, 기하학, 양자 이론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른다고 CNN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미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태어난 울렌베커 교수는 미시간대 학부를 거쳐 브랜다이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상금으로는 600만 노르웨이 크로네, 미화로 약 90만 달러가 주어집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인터넷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부터 살펴보죠.
네,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표현한 미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돼서 블룸버그 통신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대변인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블룸버그 보도 기사와 기자를 존중하며 지지합니다라는 한글 성명을 영문 답변 아래 첨부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9월 2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는 유엔 총회가 열렸었죠. 그리고 최근에 나경원 한국자유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해당 기사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 해당 기자의 이름을 특정해서 비판 논평을 냈던 겁니다.
네, 논란이 된 한국 여당의 논평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대변인은 기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다.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음 날 논평에서는 한국 국적의 블룸버그 통신 기자를 검은 머리 외신 기자다라고 지칭을 해서 인종차별 발언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쇄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00여 개 해외 언론사가 가입한 서울 외신 기자 클럽은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집권당이 이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 언론인 1,5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도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협박과 위협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런 위협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자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특히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이라고 비난하며 기자의 이력 또 자격까지 문제 삼아서 보도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빌미가 됐다면서 기자 개인에게 가해지는 인신공격적 비판에 명백히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결국 이 논평을 한 대변인이 사과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은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표현을 동원한 게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거친 표현으로 기자에게 불편을 끼쳤을 수 있어서 깊이 유감을 표하고 이해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 또 논란이 됐었죠. 이 검은 머리 외신 기자 이 표현은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말하는 용어를 차용한 정치적 용어로 인종적 편견과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를 정당의 논평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겠다면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몇 가지 표현을 논평에서 삭제하고 기자 이름과 이력을 언급한 부분도 삭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한국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기자 개인에 대한 신변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많이 본 뉴스도 알아보죠.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다 라고 북한 고위 당국자가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전한 소식 역시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평양에서 외신 기자단과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15일에 평양에서 외신 기자단과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또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부상은 지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실패한 데 대해 북한이 깊이 실망했다면서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이어서 북한이 지난 15개월 동안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유예한 것 등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고 정치적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타협이나 대화를 계속할 의도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상은 김 위원장이 미국의 기이한 협상 태도에 의아해했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인사마다 조금 그 비평한 게 좀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네.
하노이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의 의지를 더 보였다라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또 존 볼튼 백악관 국가보좌관의 비타협적인 요구로 적대감과 불신이 조성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요구에 양보할 뜻이 없고 또 이런 식의 협상에 관여할 의지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의 깡패 같은 태도가 궁극적으로 상황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여전히 좋고 교감도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말해서 대화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김 위원장이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직까지 뭐 이 관련된 성명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최선희 부상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 측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폼페오 국무장관이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바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뭐 총평을 하자면 상당히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핵심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길 희망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재개와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시험 중단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도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만나서 북한과의 외교는 넓게 열려있다면서 북한이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의 반응으로 볼 때 비핵화 협상의 판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계속할 의지를 확인하면 북한이 다시 대화에 복귀한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핵이나 미사일 시험을 재개해서 아예 판을 깨거나 협상 중단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해도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이 쉽게 대화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상응 조치를 놓고 타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사실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은데요.
네.
북한은 특히 핵실험 또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등 자신들이 이미 취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핵물질,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해체까지 일괄 해결을 강조하는 미국과는 상당히 지금 거리가 오히려 좀 더 멀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어느 한쪽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뭐 판이 당장 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협상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 최선희 부상의 발언과 관련해서 미국 정치인들은 대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의 반응을 취재한 이조은 기자의 보도 역시 많이 본 뉴스에 올랐는데요.
셔먼 의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합의에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요.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합의에 북한이 동의하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측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과 함께 거듭 밝혀왔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중국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 제재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셔먼 의원은 이어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북한으로부터 어떤 합의를 받아낼 수 있고 추가 핵물질 생산을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중단하는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 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이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네요.
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죠.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요. 이날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요. 성명을 내고 미국이 광범위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외교를 버리고 핵실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은 북한 관리의 발언이 거의 뭐 강탈 수준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북한의 이런 연출은 김정은이 진지하게 선의를 갖고 비핵화 노력을 기울이는데 관심이 없다라는 회의론자들의 견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북한이 외교를 버리거나 새로운 도발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김씨 정권에 추가 압박을 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또 북한의 위협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대북 제재를 다시 강조하는 목소리는 뭐 의회뿐 아니라 미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수단을 폐기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라고 거듭 밝혔는데요. 백성원 기자의 뉴스 역시 많이 본 뉴스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무부는 현재로선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15일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서 일부 제재를 해제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VOA의 질문에 북한이 추구하는 안정과 발전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대량 살상 무기 또 운반 수단의 폭이라는 것을 북한에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계속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미국은 비핵화와 병행해서 미북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또 한반도의 영구적이며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 영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밝은 경제적 미래를 만들기를 고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은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비핵화를 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최근 미 고위 당국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앞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냉각기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북 협상 원칙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협상에 관여했던 정부 고위 인사들이 최근에 자주 언론에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좀 일치된 그런 메시지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 마지막으로 많이 본 뉴스로 살펴보겠습니다. 2차 미국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가장 전면에 등장한 미 정부 인사.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존 볼튼 보좌관이었습니다.
네.
3일 잇따라 방송에 출연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빅딜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합의를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제재 해제, 즉 선 비핵화 후 보상이 미국 정부의 협상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셈인데요.
네.
이런 입장은 며칠 뒤에 미국 실무 협상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시 확인하면서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네.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만 하더라도 비건 대표는 이른바 뭐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일종의 방식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미국도 어느 부분은 뭐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비건 대표가 회담 이후에 나와서 처음 한 연설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입장에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해법을 원한다. 뭐 토털 솔루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앞서 소개해드린 볼튼 보좌관의 빅딜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사실 볼튼 보좌관과 비건 대표는 그동안의 대북 접근법이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완전히 일치된 메시지를 전한 부분, 이 부분이 또 눈에 띕니다.
네.
물론 대북협상 사령탑인 마이크 폼페오 장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18일 지역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는 검증된 비핵화 뒤에 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선비핵화. 후보상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또 미국 정부가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도 거듭 설명을 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밝힌 비핵화 개념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영변 핵시설 등 모든 핵연료 주기와 주요 부품, 핵분열 물질, 핵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 또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영구히 동결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미국 정부가 다시 확인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개념입니다.
네.
핵무기 외에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도 모두 폐기해야 된다. 이 요구는 사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볼튼 보좌관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상당히 반발하면서 당시 회담이 자초될 상황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뭐 볼튼 보좌관뿐만 아니라 폼페오 장관, 비건 대표마저도 이 비핵화에는 대량 살상 무기, WMD도 포함돼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또 이런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제재, 또 대화를 병행할 것이다. 이 방침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가장 강력한 제재 또 가장 성공적인 외교적 관여를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 최대 압박과 관여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건데요.
네.
특히 볼튼 보좌관은 협상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최선희 부상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라면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폼페오 장관이나 볼튼 보좌관이 언론에 상당히 자주 네.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북한 문제에 대해서 거의 말을 안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미사일 시험에 나서면 매우 실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했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이후 열흘 넘게 북한과 관련한 공개적인 언급이 없었고요. 트위터도 지난 4일에 미한 연합훈련 중단에 관한 짤막한 글을 올린 이후에 지금 뭐 북한 관련 내용은 잠잠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침묵하는 의미가 있겠죠.
네, 북한 측의 북한 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폼페오 국무장관과 볼튼 보좌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내 움직임에 우려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협상 재개에 대한 바람을 줄곧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란 겁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대북 전략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이번 주 많이 본 기사로 한반도 정리 좀 해봤습니다.
예.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 정치권의 논란 살펴봤고요. 또 미북 협상을 재구할 수 있다고 한 북한 최선희 부상의 발언,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 의회 국무부의 반응 살펴봤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 원칙도 알아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제이슨 워커가 부릅니다. 다운 들어보시죠.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의 외교 분야 전문가가 한반도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다룬 연극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연극 제목이 다음 정거장 북한입니다. 김현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옅은 조명이 들어오면 무대 중앙에 지시사항이 공지됩니다. 좌측 관객에게 서울을 가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시오. 앞사람에게 북한을 가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시오. 관객들은 전후 좌우에 앉은 낯선 사람과 질문과 답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는 사이 연극의 첫 번째 장이 시작됩니다. 첫 장면 프롤로그는 2019년 중국 베이징. 자신을 맥이라고 소개하는 관광 안내원이 여행자들에게 북한 여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을 전달합니다.
This is not a trip to Disneyland. We have three rules here at Guangzhou Tours. Rule number one, follow orders. Rule number two, follow orders. Rule number three, follow the bloody orders. You came here.
이것은 디즈니랜드 여행이 아니고 세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첫째, 둘째, 셋째 규칙은 모두 살벌한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내원은 선전 포스터와 같은 걸 가져가지 말라면서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돌아온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북한 당국의 선전 포스터를 갖고 체포된 뒤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거듭 경고합니다. 한국전쟁과 북한의 기근 등을 기본 정보로 알려주며 그룹을 이탈하면 안 되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라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화면은 바뀌고 주인공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한국전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평양의 75%가 파괴됐고 300만에 가까운 북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자막이 뜹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외교정책포커스 존 페퍼 소장의 열 번째 연극인 Next Step, North Korea, 다음 정거장, 북한이란 제목의 이 작품은 총 14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대적 상황은 기근이 심했던 1998년 북한과 한국의 광주, 그리고 2019년 현재 중국과 미국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프롤로그와 1장에서 12장 그리고 극이 마감되는 에필로그까지 14개 장은 개별 제목을 달았습니다. 곤조 투어즈, 동상, 순회, 평양의 케이트 윈슬렛, 축제와 기근, 시장, 경호원, 운전사, 광주, 탈북자, 천국과 지옥, 잘가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주인공이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인 극인 만큼 다양한 인물로 등장하는 페퍼 소장은 안내자, 건축가, 탈북자, 민간단체 일원이었던 자신의 모습 등으로 등장해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 나갑니다. 평양에 도착했을 때 김일성 동상에 꽃을 바치고 절을 해야 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에서는 북한 관리들이 외국인 손님을 위해 화려한 연회를 열어 충격을 받았다며 북한은 철저히 통제된 사회라고 말합니다. 평양의 케이트 윈슬렛 제목의 3장에서는 영국 출신 영화배우 케이트 윈슬렛이 출연하는 타이타닉을 500번쯤은 보며 여배우의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는 북한 남성 안내원 김씨로 나옵니다.
They say that I sound like Kate Winslet in the movie Titanic. It was everything. It was the whole world and all the people in it. And the inertia of my life. Plunging ahead and me powerless to stop it. standing in the middle of a crowded room, screaming at the top of my lungs, and no one even looks up.
김 씨는 타이타닉이 침몰한 1912년 4월 15일이 바로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케냐로 해외여행을 했다는 탈북 남성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났고 그들이 필요한 식량과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고난의 행군 당시 먹을 것이 없어 중국으로 넘어갔고 한국을 거쳐 미국에서 살고 있다며 힘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연극은 다양한 북한 주민을 각장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관객과 만나게 해주는데요. 페퍼 소장은 북한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페퍼 소장은 연일 해학적인 분위기로 극을 진행하면서도 북한의 현실과 진실이란 화두를 놓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천군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당시 북한에 있었고 주민들을 죽였으며 당시 농촌 지역의 식량을 빼앗기 위해 댐을 파괴했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페퍼 소장은 사실이며 다만 여전히 논란이 있다며 미국도 당시 북한에서 저지른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페퍼 소장의 다음 정거장 북한은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으면 꽤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이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데다 한반도 평화에 얽힌 역사와 현안을 모르면 작가의 의도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페퍼 소장은 이 연극이 북한에 대한 관련 상식이나 지식 여부를 떠나 생각하고 참여할 기회를 줄 거라고 말합니다. 정치의 중심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의 관객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데 가끔 놀랄 때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극을 관람한 미국인들은 북한이란 나라의 진실과 현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는 반응입니다.
It's very well done. I think it's fascinating and learned. I learned more about North Korea.
There is a reality and a lack of reality in North Korea. What is true and what is not true? What is believed? What is spoken?
한 미국인 여성은 주인공의 안내를 따라가며 평범한 북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었다면서 북한에 대한 복잡한 정치적 외교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페퍼 소장은 자신을 보안 문제 전문가로 소개하는데요. 군사기지, 군비 지출, 영토 분쟁, 핵 문제를 연구하며 한국, 유럽과 이슬람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워싱턴과 뉴욕 등 10여 편의 연극을 직접 쓰고 공연했고 대부분 1인 극입니다. 페퍼 소장이 연극 무대에 서는 이유는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직접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But in theater, you see it very directly, right in front of you. You can see exactly how people are responding, and you can hear, and you can sense as well. And that's very exciting. It's very exciting to have that kind of connection with an audience. And it makes the words seem somehow much more alive than just words on paper.
Also, 최근 독자의 반응을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연극은 대중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느끼며 소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 나아가 연극이 끝난 후 패널 토의 시간이 마련해 관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9차례 공연마다 북한 관련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했는데요. 워싱턴 민간단체 남북하나재단 카슴의 나승희 대표, 조지 워싱턴 대학교 임마누엘 김 교수, 그리고 진 리 전 AP통신 평양지국장, 탈북민 청년 라이언 오 씨 등이 참여했습니다. 페퍼 소장은 자신의 활동으로 미국인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무엇보다 연극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 미국인은 북한 주민의 시각을 이해하고 반대로 미국 측의 시각도 전달함으로써 현실과 진실을 바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인식을 시작으로 핵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동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페퍼 소장은 강조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863년 4월 16일 북부의 해군은 빅스버그를 지나서 내려갔습니다.
남부군은 북부군 선박들을 발견하고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빅스버그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을 만큼 물샐 틈 없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펜버튼 장군은 항복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존 펜버튼 장군은 7월 4일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 전쟁.
빅스버그 승리의 주역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북부군의 서부지역 총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테네시주 차타누가로 내려가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은 차타누가에서 부대를 재편성하고 있는데 남부군이 이 도시를 절반가량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타누가에서 남부군은 산 위에 대포를 배치하고 산으로 통하는 험한 길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도로를 장악했습니다. 도시 위쪽과 아래쪽에서 테네시강을 봉쇄했고요. 철도도 차단했습니다. 남부군 장군은 북부군이 굶주림 때문에 결국 항복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차타누가에 도착한 건 10월 말이었습니다. 북부군은 거의 한 달 동안 보급품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도시는 굶주림에 지친 북부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테네시강을 봉쇄하고 있는 남부군과 싸우기 위해서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북부군의 보급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를 봉쇄하고 있는 남부군과 싸우기 위해서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급 마차들이 차타누가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몇 주일이 지나자 패배했던 북부군은 다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췄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부대를 남부군 전선의 중앙과 끝으로 투입했습니다. 산 위의 고지에는 남부군 병사들이 별로 없었고 남부군 방어선의 끝이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 방어선의 중앙은 미셔너리 리지라고 부르는 낮은 언덕을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북부군은 잠시 동안 이곳을 차지한 다음 명령도 받지 않은 채 언덕 위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남부군 방어선은 무너졌고 병사들은 총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남부군은 저 아래 남쪽으로 조지아까지 후퇴했다. 테네시가 완전히 우리 북부군의 손에 들어왔으니 드디어 남부군의 심장부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전쟁에서 남부가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부는 전투에서 너무 많은 병력을 잃었고요. 보충할 병력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보급이 형편없었습니다.
식량도 떨어지고 입을 옷도 없고 병력도 부족한데 앞으로 북부군과 어떻게 맞설지 걱정입니다. 남부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지원해 주지 않는 데다 지금은 북부군 병력과 군함들의 포위까지 돼 있으니 파멸 직전입니다. 이 전쟁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겁니다.
북부군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남부군 병사들은 전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고 전쟁은 남부군이 무력으로 패배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북부가 군사력에서 앞선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급품도 문제가 없었고요. 공장들은 전보다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병력 면에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계속 군대에 입대했고 여전히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북부군의 문제는 군대를 이끄는 장군들이었습니다.
어떤 장군은 너무 신중하고 어떤 장군은 아예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 어떤 장군은 아예 싸우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니까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장군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 링컨 대통령께서도 그랜트 장군을 연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전쟁에 대해서는 그랜트 장군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타누가 전투를 치른 지 5개월 만인 1864년 3월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애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수도인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포토맥 군과 함께 야전 사령부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이 계획을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까지 북부군은 명령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동하거나 싸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훈련되지 않은 말과 같은 겁니다. 훈련되지 않은 말은 동시에 두 마리를 같은 방향으로 몰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북부군은 연방군 총사령관인 제 명령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전군이 동시에 공격해서 남부군이 저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야만 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대규모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공격 목표를 남부의 수도인 버지니아의 리치몬드로 정했습니다. 포토맥군의 병력은 모두 12만 명이었습니다. 포토맥군은 북쪽에서 리치몬드로 이동하도록 작전 계획이 짜여졌습니다.
벤 버틀러 장군은 5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동쪽에서 리치먼드로 치고 들어가시고 프란치 시벨 장군은 쉐난도 계곡을 거쳐 북서쪽으로 병력을 투입하십시오. 리치먼드 지역에 포진한 로버트리 장군의 병력의 3배에 달하는 병력이니 실수 없이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끝으로 디도가 부릅니다. Thank you. 들어보시죠. The door, I'm home at last, and I'm soaking.